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인공지능 제국의 왕좌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그간 내부 클라우드 서버에 쓰던 TPU, 텐서 처리 장치를 메타 같은 다른 회사에 팔겠다고 선언해서입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이 엔비디아 GPU의 절대 권력에서 벗어나 기업별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중심으로 다극화된다는 뜻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 빠진 것, 또 간밤 뉴욕장에서 엔비디아만 빼고 다 올라간 것, 모두 구글이 쏘아올린 변화의 징후입니다. 삼성은 브로드컴을 통해 구글 TPU에 HBM 납품해왔고요. 엔비디아 생태계의 핵심 납품업체인 하이닉스는 TSMC 생산 능력이 한계까지 와서 당분간 추가 수주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 제국이 무너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어도 선수가 늘어날수록 제국을 지키는 목소리와 시장은 커질 테니까요. 11월 26일 수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본조비 It's My Life 들으셨습니다. 오프닝을 들으러 출첵합니다. 오프닝에 함축된 의미 파악해보면 또 답이 보이더라고요. 길선종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오신 Felix the Hen. 성함이 혹시 스트레이키즈 팬이신가요? 저도 거기서 Felix 제일 좋아하는데. TPU에 구글이든 GPU에 엔비디아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갖고 있는 내가 승자다. 결국은 메모리가 둘 다 필요하니까요 하셨는데 마인드 좋다. 우리 펠릭스님, 이 펠릭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뜻이죠. 어마어마한 아이, 이렇게 이름 짓고 싶을 때 짓는 이름 아니에요? 저의 짧은 영어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커피를 드리고 싶으니까 저희 고릴라로 한번 살짝 다녀가세요. 자,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국내외 시황 보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1타 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무엇이 열린다? 부동산 연구소 열리죠. KB 부동산 통계를 보니까 11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두 달 사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0-15 대책은 효과가 그래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요거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부도 헷갈렸는지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솔솔 들려오네요. 그렇다면 어떤 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 산 사람 절반이 30대라는데 아니 그 와중에 30대 집 있는 사람 비중은 제일 적어졌다. 저희가 또 그거 전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상반된 통계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지 요 30대에 관한 이야기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난 소장이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장은 좋았네요.
네, 어제 미국 증시 3주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 중심의 이제 AI 랠리 재개, 그리고 이제 주요 경제 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메타의 구글 AI 칩 투자 논의 소식이 힘입어서 메타와 알파벳이 모두 상승을 했고, 다만 이제 AI 칩 분야의 경쟁 확산 우려에 엔비디아와 AMD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AI 관련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글의 제미나이 3.0, 써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반응 속에서 구글이 이제 TPU도 갖다 판대요.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독식하던 시장 나눠먹는 거야 해서 엔비디아만 빠졌는데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 이 동네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번 주 들어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되고 있고 그 기대감의 핵심은 이제 구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부터 좀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제미나이 3.0이 출시된 이후에 그 성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경쟁사인 이제 샘 월트먼 CEO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앞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글의 이제 AI 전략이 그 기존의 이제 GPU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CPU 중심으로 전략을 구축했다라는 점이 조금 게임 체인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사실 그간 엔비디아 GPU에 좀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이 GPU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게 크다라는 점이 조금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GPU를 통해 AI 수익화를 좀 한층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진영이랑 CPU 진영 간의 주가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사실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AI에 대한 수요가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범용성이 높은 GPU도 필요하고 그 딥러닝에 적합한 이제 CPU가 모두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와 구글 모두 동시에 성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소매 판매 PPI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어제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 지연된 경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일단 소매 판매는 0.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열을 하였고요. 생산자 물가는 이제 대체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습니다. 결국 소비 지표는 둔화를 하는데 물가 지표가 이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시키는 결과로 작용을 하였고요. 그 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ADP 민간 고용 지표라든지 그 소비자 심리 지수도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재확산시킨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도 그렇고 금리 인하도 그렇고 지난주와 달리 조금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제 동시에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1.8%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0.3%대 상승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하락한 1460원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종현님과 함께 들을게요. 아, 유튜브에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라고 하시다니. 크크,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연미 누나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꼭 커피를 드려서 그런 거겠죠? 저희가 형편 좋을 때 많이 네. 많이 방출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 한종현님과 함께 들으며 시작을 할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한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했어요.
네.
근데 머지않았다고 한 지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몇 네. 번을 했었죠. 그쵸. 그런데 이번엔 정말 머지않았다 좀 이런 느낌도 실제로
아, 이번엔 좀 달라요?
네, 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열린 이 칠면조 사면식이라는 행사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이후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도 글을 썼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썼습니다. 이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의 조항 평화 구상은 양측에 추가 의견을 넣어서 세밀하게 조정이 됐고요. 이견은 몇 개의 조항만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서 이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줄인 새 초안을 도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후에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변경을 했고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이 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과 관련한 표현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을 원했는데 이런 것도 좀 포함해줘서 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 현지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화 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를 했고요. 동시에 덴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이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또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끝까지 도장 찍어봐야 끝나는 거라 그때 다시 알려드리고 아니, 그나저나 여괴에서는 환율이 1480원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구윤철 부총리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요게 엠바고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용이 저희가 아는 내용도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략 어떤 내용이 될지는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기자간담회가 미리 예정돼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어제 급하게 잡혔는데 그만큼 외환시장 상황이 좀 주의를 요한다.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간 상황에서 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외환 당국 정부가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겠다. 네. 좀 의지를 보이는 발언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럴 일이 뭐 많진 않겠지만 유학 간 아들이 있다고 치면
네,
만약에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한다 1억 5천만 원 연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9월하고 올해 9월끼리만 비교를 해도 환율이 한 10% 이상 올랐거든요.
네.
1340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평균으로 쳐도 굉장히 올랐는데 1억 5천이면 되겠지 했는데 1억 7천이 들어버린다. 그러면 아빠가 전화하시는 거죠. 아들 어떻게 군대를 먼저 가면 안 될까? 이런 얘기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아, 이 와중에 우리 홍수경님 따뜻하다. 소장님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길래 매일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아, 진짜? 요새 감기 극성이라 우리 집은 다 허스키한데 알려주세요. 제가 뭐 잘 관리하는지는 모르겠고 집에 레몬청을 일단 찬바람 분다 하면은 정말 한 항아리 담아놔요. 어제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레몬이 싸고 마침 하동 생강이 싸고 해서 하다 보니까 코피 나도록 아, 이 레몬청 갖다 팔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걸 또 씻고 하면 또 엄청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엄청나요. 네. 레몬 또 이렇게 소독해서 그 덕은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환율 방어 때문에 정부 환율도 좀 진정시키는 레몬청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국민연금을 활용한다 이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증권사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소집을 해서 환율 때문에 환전 좀 나눠서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이 워낙 환율이 높으니까 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좀 9개 대형 증권사의 이 외환시장 협의회 소속 증권사들인데요. 이들의 외환 담당자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런 소집이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권사들은 이 통상 하루 동안 고객들이 사고판 해외 주식 거래를 밤새 정산한 다음에 이 부족 한 외화를 외환시장 개장 시점인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환전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당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 개장 직후에 집중이 되니까 장 초반에 좀 수급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게 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증권사에게 좀 나눠서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좀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게 고객들마다 그러면은 조금 이 시점마다 환율이 다르잖아요.
어, 그러네요. 누구는 비쌀 때 환전이 되고 누구는
네.
쌀 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증권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이유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소집이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를 것 같다 정부가 이런 말씀을 또 증권사분들이 해주셨고요. 사실 이보다 앞서 이달 14일에서는 또 삼성전자 등 수출 기업에도 좀 수출 대금을 좀 원화로 좀 바꿔달라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을 다 써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현장에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2027년까지 요거 도입하려고 구글이 한다고 하는 그 TPU 우리한테 좀 팔아.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대요.
네.
그걸 보고 있는 엔비디아는 저기 우리 거 안 사고 그거 산다고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T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와 지금 구글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 좀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GPU는 이제 너무 다 잘 아시죠. 근데 TPU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이 엔비디아 GPU는 원래 이제 그래픽과 영상 처리를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칩인데 이 AI 딥러닝에도 효과가 좋아서 이 AI 산업의 핵심이 된 건데요. 이 GPU는 그만큼 호환성이 좋고요. 이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구축한 생태계가 있어서 뭐 개발자 커뮤니티도 탄탄하고 GPU를 좀 벗어나기 어렵게 이렇게 엔비디아가 구축을 해놨는데요. 이 반면 TPU는 이 구글이 직접 만든 AI 전용 칩입니다. 그러니까 GPU보다는 덜 범용적이지만 이 특정 연산에 대해서는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 칩의 주요 고객이기도 한 구글이 그동안 자체 TPU를 개발을 통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외부에도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구글이 새 AI 모델인 제미나이 3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챗GPT의 성능보다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미나이도 이 자체 개발한 칩 TPU를 중심으로 구축했다. 좀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아 엔비디아의 GPU로 개발을 해야지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구글의 TPU도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이러면서 이런 엔비디아가 곧 AI의 황태자다 이런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메타와 구글이 실제로 이제 계약이 성사되면은 엔비디아로서는 이제 주요 고객사인 메타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된 데다 이 구글이 좀 직접적인 경쟁자로 떠오르게 된 셈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시대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명말 청초가 될지 네, 5호 16국 시대가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하고 엔비디아는 간밤에 주가가 엇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M7 다 올라가고 엔비디아만 네. 빠졌거든요. 이런 불안감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 계속 AI 버블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이례적으로 내놓고 있고 이번에 구글의 이제 TPU 관련해서도 입장을 또 내놨어요. 이제 자신의 이제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이 구글의 성공에 기쁘고 이 구글은 AI 분야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계속 구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가 약간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고 모든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네. 자신들의 플랫폼뿐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제품은 특정 AI 구조나 기능을 위해서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 ASIC, 이제 구글의 TPU를 말합니다. 이것보다 뛰어난 성능, 그리고 다용성,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경쟁 체제가 나쁠 건 없겠고. 아니 근데 국내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대요. 충남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게 치사율이 100%예요?
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충남 당진 송산면 농가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충남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돼지 463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24일 사이에 6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방역 당국에 신고를 했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모두 지난 4일에 경남 합천에 종돈장에서 들여온 어미 돼지들로 이 바이러스가 온 곳으로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도 없고요. 백신도 없고 치사율은 100%에 달합니다.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에 이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확산을 해왔는데요. 충남에서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도는 긴급 차단 방역 조치에 돌입을 했는데 치사율 100%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농장과 농장주가 소유한 인근 농장에 있는 돼지를 어제 전량 살처분했다고 네. 합니다. 또한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 위치해 있는 이 양돈 농가 28개가 있는데 이동 제한 그리고 집중 소독 조치를 내렸다고 하고요. 농식품부 역시 이제 어제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맞아요. 박미경님, 돼지고기 가격 오를까봐 물가가 걱정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걱정도 되고 지금 연말에 또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돼지고기는 여름에 휴가 갈 때 한 번, 그 연말에 회식 많이 할 때 한 번 수요가 그렇게 팍 튀어 올라가는데 연말에 또 대목 앞두고 이 축산농가들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 소각하게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이거 얘기해왔는데 올해 네. 안에 진짜 처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이 세 번째 상법 개정 올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본시장 관련 상법 개정 올해 두 차례 있었잖아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대상을 이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이 있었고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네. 2차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3차 개정안 여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아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오기영 의원이 이제 24일에 발의한 개정안 보면은 이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은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그동안 이 자사주가 이제 지배주주의 이제 경영권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악용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 이상하다라면서 네. 수급이 안 들어온 부분들도 있었고 국내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좀 단타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좋은 정책인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만 60세에서 65세로 추진하는 법정 정년 연장 추진을 IMF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걸 추진하되 연금 개혁과 임금 체계 개편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한 그런 내용을 이제 IMF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한국의 이제 급격한 고령화는 이제 노동 공급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데 네. 다만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율 증가로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에 주목을 해서 한국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니까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올린다면은 총 고용은 14%,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는 2070년까지 12% 증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험료 납부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까지 지금 3년 공백이 있는데 이걸 해소를 하면은 이 조기 퇴직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공 서열 위주로 된 임금 체계도 개편되어야 된다. 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서 기업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서 직무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은퇴하신 선배님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제가 매년 연말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송년회 중에서 은퇴하신 선배님들 찾아뵙고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그거 꼭 하거든요. 그때 아 선배님 이런 아이디어 어떠십니까? 이거 좀 대안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한 주 동안 네. 우리 주택 시장 어떻게 움직였나요?
아,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본의 아니게. 네. 한국 부동산원 통계 주간 통계 결과를 두고
왜 네, 말들이 많았죠. 네,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그러니까요. 많았는데 네. 이제 11호 대책 발표가 되고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통계 결과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가 통계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일일이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11호 대책 발표 전에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0.54%였는데 내려오긴 했습니다. 0.23, 0.19, 0.17 내려왔는데 굉장히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완만했고 0.17에서 한 0.15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0.2% 나오면서 야 이거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이렇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일단 자라를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 뭐 네. 수치를 보게 되면 서초구가 0.2에서 0.23%, 송파구가 0.47에서 0.53.
0.5가 넘었구나.
성동구는 네. 0.37에서 0.43. 여전히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고 분당도 0.47%니까 야 이게 초강력 대책이었는데
만만치 않네요.
서울 전역과 네.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버틴다고? 약간 당황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나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0.04%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경기도도 0.1에서 0.11%인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부천 오정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2%고요. 아. 평택은 마이너스 0.12%인데 앞서서 말한 분당은 0.47, 용인 수지는 0.42%니까 지역별로 양극화가 상당히 크다. 일단 부동산원 통계는 그렇습니다.
자, 극심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반응이 그거 같은데 아니 이게 헷갈리는 게요. 이번 주 내내 옥신각신 난리가 났던 게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추이가 4주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등했다. 네. 이건데 아파트값 추이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상승폭의 추이가
그렇죠.
4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이게 정확합니다. 하락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네.
KB는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네.
자, 그럼 같은 아파트 다른 통계 누가 맞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맞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서로 그 문제 맞고 맞는 것 같은데요?
서로 맞다 또 서로 틀렸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표본이 다르고요. 누구를 조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똑같은 아파트 조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죠.
아.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네.
표본이 전국 아파트 33,500개. 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면 조사원이 있어요. 부동산원 직원이 매물 호가 실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가지고 본인이 막 조사해가지고 네. 이제 책정을 합니다. 입력해서 통계를 만들고요. KB 같은 경우는 두 배입니다. 62,200가구를 표본으로 하는데
네.
KB 직원이 직접 하진 않고요. 협력 공인중개사들을 심어둡니다. 각 지역별로. 야 우리하고 손잡고 입력 좀 해줘봐. 우리가 사탕 하나 줄게. 라고 해서 협력 공인중개사들이 입력을 하는데
네.
중개사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실제로 알고 있는 시세를 입력하게 되고 어? 거래된 게 없는데 라고 하면 비슷하게 주변에 그 거래됐던 매매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중개사가 입력하게 되면 KB는 취합해서 이제 통계만 작성을 하는 걸 하고요. 부동산 알리스 같은 경우는 전국 아파트 90%의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이거는 또 AI를 직원들 인건비 아껴야 되니까 그냥 AI를 돌려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원 통계는 0.17에서 0.2% 4주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KB는 5주 연속 상승폭이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0.23%. 오히려 부동산원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추세 흐름 자체가
네.
내려오고는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원은 KB보다 더 낮긴 한데 흐름 자체가 살짝 반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부동산 알리리사는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너무 헷갈린다. 소장님, 현장에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표본수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 KB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원은 나란 일이잖아요.
네네.
나라에서 통계를 그 허투루 하겠어. 정책의 기본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부동산 R114는 사람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맞아요?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2021년처럼 다 올라. 랜드마크 아파트도 오르고
네.
구축 아파트도 오르고 나홀로 아파트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고 오른 것 같으면 통계 표본이 골고루 반영이 되는데 최근에 양극화잖아요. 강남 내에서도 다 오르지 않아요. 역 주변에 대단지에 브랜드 아파트들은 많이 올라갔고요. 역과 떨어져 있거나 나홀로 아파트들은 실제로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을 잡는 거에 따라서 안 오른 아파트까지 더 많이 포함하게 되면 안 오른 거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표본을 줄여서 인기 단지들만 하게 되면 많이 오른 거로 나오니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골이고 입에 걸면 입거리인데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 알리리사와 KB 부동산 알리리사 통계를 추세 흐름을 다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11호 대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한 주 통계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설레발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2-3주 정도 아니면 연말까지 흐름을 봐야만 앞으로 내년 2026년 상반기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부동산원은 여기서 아마 시장의 대표 단지가 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모았겠죠.
그렇습니다.
33,500가구니까 네. KB부동산은 그 일선에서 조금 뒤에까지
더 많이
폭넓게 잡으니까 네. 아,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근데 KB부동산 통계에서 이런 내용도 집계가 되네요. 11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2개월 사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10, 15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대책 이전 거 그 신고하는 기간이 남아있잖아 요게 맞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우리가 통계를 봤는데 설명해 주셨잖아요. 상승률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달리거나 그 차이 문제지 달리고는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한 달 전보다 1.7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강조하는 이유가 네.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이제 상승인데 2020년 9월 이후로 이제 상승폭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파트 단지별로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큰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은 일단 급매로 집어던져야 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살래 라고 하면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집주인들이 일단 매물을 내놓아도 헐값에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시세 차이 실현할까? 그냥 시세대로 호가대로 내놓는데 거래량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들은 그 매물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내년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11호는 몰라도 내년에는 그래도 금리 더 내려가겠지 유동성도 많겠지 네. 서울의 핵심 지역이 쉽게 떨어지겠어? 나는 벼락거지가 될 바에는 사겠다라는 분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고가가 되고 거래는 되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11월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전국적으로 모든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은희님께서 아유 부동산 양극화 심각합니다. 다리 하나 사이로 가격 차이가 엄청 큽니다. 얘기해 주셨고 아유 다리까지 가지 않아도 골목 하나 사이로도
그럼요.
가격 골목, 차이 굉장하잖아요.
길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향, 또 슈퍼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거 따지면 그래도 아유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30대 신혼부부들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데 자산은 별로 없어요. 이런 가구들은 집 사기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아 힘들죠. 최근에 네.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11호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과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4천만 원.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네. 12억 13억 사이 정도 나왔고요. LTV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으니까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 나오나요? 7억 4천만 원. 자기 자본이 7억 4천만 원 정도 있어야겠죠. 네. 60%의 돈이 필요하니까. 12억 평균 아파트 가격을 살려면 7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출. 아니,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현금이 30대가 한 7억 5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통계청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2024년에 조사한 수도권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이 5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30대는 돈이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평균 아파트 LTV 40% 받아서 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아, 그렇죠.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되니까 사실 자기 자본이 한 8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8억이 있어야 되고 역세권에 네. 좋은 아파트를 사려면 더 멀어지니까 결국에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양극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위 20% 소득이 상위 20%에 네. 들어가는 5분위라고 하거든요. 소득 5분위는 평균 5분위의 평균 자산 가격은 작년보다 5.4%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늘어났네. 근데 하위 20% 1분위는 2% 감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돈이 더 줄어들게 버는구나. 되는데 30대 무주택자들 네. 중에 부모님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자산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현실화해서 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좀 인상을 해야겠다. 우리 30대들, 무주택자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까지도 대출 규제를 너무 강화하게 하면 결국 내 집 마련 못하게 되니까 좀 차별화를 좀 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 홍영길님께서 아이고 한강 간척사업 진행합시다 거기다 지읍시다 하셨는데 압구정 현대가 간척사업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래가 부족하니까 한강에 그 무인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폭파해서 그거 갔다가 터파기 공사하면서 때려 넣고 지은 집이 현재 현대 아파트랍니다. 근데 30대 무주택자가 역대 최고라는 통계하고요.
네.
올해 생애 최초로 서울 아파트를 산 매수자의 절반이 30대다. 비율이 올라가고 비율이 하나는 내려간다. 이게 동시에 통계가 나왔어요. 월요일에.
네.
아, 이 통계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라고 나오는데 일단 서울의 30대 무주택자가 53만 명으로 역대 최고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소득이 늘어나진 않고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양극화가 발생하니까 이제 집 사기는 어려워지는데 2018년에 30대 무주택자가 45만 명 정도 됐거든요. 45만 6천 명인데 지금 52만 7천 명이니까 일단 집을 못 사는 무주택자 30대들이 신혼부부 청년들이 늘어난 건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집을 사신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첫 집을 산 사람들 중에 30대 비중이 50% 정도 20, 30, 20대까지 네. 포함하게 되면 60% 정도 되거든요. 59.8%.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어디서 늘어났어?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판가름이 나잖아요. 살 사람, 산 사람, 못 사는 사람. 윤곽이 잡히는데 30대들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 사야 되는데 살 사람들은 사긴 산다는 거죠. 이게 양극화인데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일단 포모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30대도 느끼는데 30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나는 집이 있는데 내 자녀가 무주택으로 계속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증여를 많이 해주게 되고요. 또 30대 우리 영리치들 있잖아요. 네.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코인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벌든 사업이 좋든 이런 분들이 또 삽니다. 그래서 30대 중에도 사는 사람도 늘었고 못 사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40대 이상은 큰 변화가 없는데 같은 거래량이 살짝 줄어들어도 30대가 더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30의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증여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늦게 해줬잖아요. 증여를 네. 안 해주거나 아예 그냥 상속으로 가거나 나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 세대 정도 우리 아버지 세대 되면 끝까지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30대 정도 되면 증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30대들이 능력이 되는 30대들은 많이 사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세대 안에서도 양극화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요즘 청년층이 예전에 비해서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그럼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시장에 좀 일찍 뛰어드는 것 같은데 10.15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 한 44% 정도는 재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매물이 부족해지죠. 지금 네. 최근에 전세난이 이제 매물이 부족하고
저희도 엄청 올라와요.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막론하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도 부족했는데 이게 평균 한 30만 호 정도 공급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올해가 24만 호 정도 공급이 됐고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7만 7천 호니까 일단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오, 굉장히
입주 물량. 그러니까 네 채가 나오던 게 세 채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규 입주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그러니까 매매 물량도 줄어들지만 신규 아파트 대부분 집주인들이 반 정도는 입주하고 반은 전세를 주잖아요. 근데 이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최근에 또 발생하는 문제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안 나와요.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든 전세를 주고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신축 아파트가 세입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왜? 잔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세금이 떨어지죠.
그래 떨어집니다. 네. 나중에 올려야지 하고 낮게 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어떤 선택? 2 플러스 2, 4년이 지나가신 분은 그래 올려줄게. 올려주고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요. 매물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데 2025년 매물 변화폭 1월과 11월 22일을 비교한 걸 보게 되면 서울은 매물이 18%가 감소를 했고요. 전국은 37%, 경기도는 37%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도 104가 넘었는데 100이 넘어가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거든요. 전세 수요도 또 늘어납니다. 네. 수요는 왜 늘어나냐면 집을 사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 사자. 대출이 안 나오네. 야, 집값이 이렇게 비싸. 와, 나는 이거 안 되겠는데. 네. 야, 다시 작전 원복. 야, 그냥 전세 가자. 이렇게 전세로 다시 유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 부족하고 갱신 계약이 늘어나니까 매물도 안 나오게 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인데 문제는 2026년이 올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해보다 더할 거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농담인가 싶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들 면접 본다고 네. 국회에서 지금 9년 동안 살게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일단 발의는 됐습니다.
네. 발의는 됐는데 세를 한번 주면은 9년 동안은 세입자가 살겠다고 하면 쭉 사는 걸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바뀌는데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2년은 최소 보장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3년으로 늘리겠다. 하나 더 2 플러스 2 한 번 계약갱신 청구인데 네. 계약갱신 청구를 두 번으로 하겠다.
자, 3 더하기 3이 일단 가능하고 거기 한 번 더 하면 9년이네요.
9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당에서는 뭐 생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통과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갱신법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아, 안 되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결국에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하자면서 일단 네. 민원을 넣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집주인들도 나는 열받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정판이 되어버리니까 전셋집이.
근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도 불안해요. 왜? 이게 9년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9년이 통과가 되더라도
아니, 면접 봐서 탈락하면 전세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국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발의한 사회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은 무한 계약갱신 청구 오래 살 수도 있고 전세금 임대료 올리는데 굉장히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반대편도 있잖아요.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선진국은 월세 가격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상속세를 안 받는 나라가 많아서 다주택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네. 안 받고 양도세도 없고.
세만 놓는 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꽤
그런데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이제 임차인 면접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신용 점수도 보고요. 범죄 이력 내에서 내야 힘들다. 되고요. 부채가 얼마 있는지 세금, 소득 증명, 고용에서 서류가 뭐 이렇게 책 한 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와. 면접 50명까지 보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대를 안 가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한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드네요.
아니 끝으로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벌써 15대책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내놔요?
공급 대책이 아마 12월에 나올 거다. 유유부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못했던 곳들도 포함해서 아무래도 97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반등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한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도 뭐 아주 작은 대책은 아니지만 뭐 하나 발표한다고 하는데 서울의 공공주택이 내년에 2만 7천 호 정도 공급하는데 야, 좀 더 노력해서 2천 호 늘려서 2만 9천 호 분양할게라고 하는데 2만 7천이나 2만 9천이나 일반 국민들은 크게 공감은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많이 발표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한번 발표할 때 제대로 공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정책이나 전세 관련한 규제는 내년 초에도 계속될 것 같죠?
대출 규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상반기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냐 지선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네요. 지상의 무대에서 천상의 무대로 옮겨가신 우리 고 이순재 선생님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소득이 얼마든 내가 나 자신에게 하루하루 당당하면 그게 부자 아닐까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따뜻하고 도움되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